상상해 보시죠. 한 제약회사가 무려 10년이라는 시간하고 뭐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서 기적 같은 신약을 개발해냈습니다.
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겠네요. 연구실에서는 당장 샴페인 터뜨리고 난리가 났겠네요.
그렇죠. 영업팀은 당장이라도 병원으로 달려갈 준비를 싹 다 마친 상태고요. 그런데 이 엄청난 신약이 시장에 나가지도 못한 채 창고, 냉동고 안에서 하루에 수천만 원씩 비용만 태우면서 썩어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어휴, 세상에. 너무 아까운데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회사 한 구석에 있는 5명 남짓한 작은 부서에서 정부로부터 종이 한 장을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 종이 한 장이 바로 인허가 서류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심층탐구는 바로 이 숨겨진 병목이자 제약산업의 진짜 권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의 미션은 환인제약 RA 직무 심층 분석 보고서와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도대체 이 RA, 즉 규제기관 인허가 담당자들이 왜 단순한 서류 작업자가 아닌지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사실 이분들이야말로 회사의 수천억 원대 매출을 쥐락펴락하는 진짜 핵심 부서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제가 자료를 훑어보면서 이 사람들이 마치 항공교통 관제서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연구원들이 아무리 콩코드 여객기 같은 최첨단 비행기를 막 만들어와도 관제탑에 있는 RA가 이 서류 미비하니까 이륙 불가합니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그 비행기는 그냥 영원히 활주로를 벗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예 뜰 수가 없는 거죠.
관제탑 비유가 꽤 직관적이네요. 하지만 현실의 제약업계 RA는 그보다 훨씬 가혹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훨씬 가혹하다고요? 어떤 면에서요?
관제탑은 정해진 매뉴얼대로 허가를 내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RA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오늘부터 난기류 안전 기준이 바뀌었으니 날개 설계도부터 다시 증명하시오. 이렇게 요구하면
와, 달리고 있는 비행기 날개를 고치라고요?
네네. 그 즉시 연구소로 뛰어가서 설계도를 뜯어 고치고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오늘 날짜인 2026년 6월 8일을 기점으로 이분들의 업무 환경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 불과 일주일 전인 6월 1일에 한국 제약업계 룰이 통째로 바뀌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아주 큰 지각 변동이었죠.
네. 저희가 보고 있는 소스 자료 가장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바로 식약처의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 방안 말씀이시죠.
네. 데이터를 보면 변화의 폭이 정말 엄청납니다. 기존의 신약 허가를 받는데 대략 420일 정도가 걸렸는데 이걸 240일 수준으로 확 줄여버렸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 단축된 거네요.
그렇죠. 식약처는 이를 위해서 무려 195명의 심사 인력을 새로 충원했고요. 여기서 핵심은 기존의 순차 심사 방식을 동시 병렬 심사로 바꾼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정부가 420일 걸리던 심사를 240일로 줄여준다. 게다가 195명이나 더 뽑아서 빨리 처리해주겠다는 거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제약사들에게 엄청난 혜택처럼 보이죠.
그러니까요. 프로젝트가 빨리 끝나면 현장 RA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환호성을 질러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가 가진 자료를 보면 RA 부서가 초비상이고 피말리는 생존 게임이 시작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기간이 줄었는데 왜 이게 악몽이라는 거죠?
그게 기간이 줄어드는 방식의 이면을 보셔야 합니다. 과거 420일 체제, 즉 순차 심사 시절의 메커니즘을 먼저 살펴볼까요? 예전에는 제약사가 수만 페이지의 허가 서류를 식약처에 던져놓으면 일단 접수가 됩니다.
네, 일단 접수를 해놓고
그리고 약 87일 차쯤 되어서 식약처가 여기 이 부분 고치세요 하고 1차 보완 사항을 일괄적으로 통보해줬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출해놓고 서류의 빈틈을 메울 시간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지적받은 것들을 나중에 한 번에 묶어서 해결하면 되는 뭐랄까 기말고사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6월 1일부터 도입된 240일 병렬 심사 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서류를 접수하고 불과 25일 차 그리고 45일 차에 각기 다른 심사 부서에서 수시로 검토 의견이 막 날아옵니다.
수시로 날아온다고요?
네. 독성학 부서에서는 동물 실험관 수치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연락이 오고 며칠 뒤에는 품질 부서에서 약물 용출 시험 기준이 모호하다고 동시다발적으로 피드백이 막 쏟아지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확 오네요. 예전에는 시험지 다 내고 한참 뒤에 채점표를 통째로 받았다면 지금은 제가 막 시험을 치고 있는데 다섯 명의 감독관이 내 등 뒤에 서서 실시간으로 너 1번 틀렸어, 3번 수식 다시 써 하고 계속 압박을 가하는 거군요?
아유, 바로 그겁니다. 듣기만 해도 숨 막히죠. 이게 현장에 의미하는 바는 명확해요. 첫 제출 자료의 완결성이 허가 속도를 절대적으로 좌우하게 된 겁니다.
아, 처음 낼 때부터 완벽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초반 첫 단추를 끼울 때 서류가 조금이라도 엉성하면 이 195명의 새로운 심사관들이 던지는 동시다발적인 보안 요청 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걸 하나하나 방어하다 보면 240일은커녕 절차가 무한정 꼬여버리는 거죠.
야, 이거 진짜 단두대 타이머가 따로 없네요. 결국 블록버스터급 신약의 경우 시장 출시가 한 달만 늦어서도 수백억 원의 잠재 매출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반대로 RA가 첫 제출부터 완벽한 방어 논리를 세팅해서 240일 만에 허가를 받아내면 경쟁사보다 먼저 시장을 선점하게 되는 거고요.
와, RA의 꼼꼼함이 단순한 업무 능력이 아니라 회사의 영업이익 창출 시기를 결정짓는 아주 강력한 매출 기여 무기로 변모한 셈이네요.
네, 허가 속도가 곧 돈이라는 말이 현장에서는 진짜 피부로 와닿는 상황이 된 거죠.
숨이 턱 막힙니다. 자, 그럼 이 잔혹한 속도전의 후를 알았으니 이제 환인제약이 이 규제를 무기로 싸우는 실제 전쟁터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들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전장이 바로 중추신경계, 전문용어로 CNS라고 불리는 정신신경용제 시장이더라고요.
네, 우울증이나 조현병, 치매 같은 약들이 속하는 시장이죠. 인구 고령화랑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증가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2035년이면 약 160억 달러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메가마켓입니다.
국내 시장 규모도 엄청나던데요?
맞아요. 국내 시장 역시 N군, 즉 정신신경용제 기준으로 약 2조 5천억 원대의 거대한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의 국내 경쟁 구도를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2025년 IQIA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니까 N군 시장 순위가 초접전이에요. 명인제약이 1633억 원으로 1위, 대웅바이오가 1473억 원으로 2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분석하는 환인제약이 1461억 원으로 3위입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 매출 규모는 사실상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제가 자료를 보면서 진짜 충격받았던 건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률의 차이였습니다. 라이벌인 명인제약을 보면 2024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무려 34.4%예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제조업에서 30%가 넘는 이익을 남긴다는 건 정말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비슷한 매출을 내는 환인제약은 이익률이 8%대에 머물렀단 말이죠. 이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이런 비유가 딱 떠올랐어요. 명인제약은 농장부터 식탁까지 직접 관리하는 팜투테이블 레스토랑인 겁니다.
아, 직접 식재료 키우고 요리하고 자기네 웨이터가 서빙까지 다 하는 그런 구조요?
네네. 그렇게 다 해버리니까 마진율이 100% 다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죠. 반면에 환인제약은 최고급 트러플이나 캐비어를 프랑스에서 독점 수입해와서 파는 프리미엄 수입상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주 재미있는 비유네요.
물건은 확실히 엄청 좋은데 해외 본사에 수수료 떼어주고 물류비 내느라 내 손에 떨어지는 마진은 적은 구조 아닐까요?
그 경제적 구조의 차이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셨습니다. 명인제약은 자체 영업망을 촘촘하게 돌리고 팔탄과 발 안에 있는 공장 가동률을 극대화해서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루었거든요. 비용을 철저하게 통제하니까 이익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환인제약은요?
반면에 환인제약의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 이들이 경영을 못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호스트께서 말씀하신 그 프리미엄 수입, 즉 도입 오리지널 품목의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아, 외국에서 약을 많이 들여온다는 뜻이죠?
네, 환인제약은 GSK나 사노피 같은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임상 효능에 완벽하게 검증된 오리지널 약을 들여온거든요. 글로벌 본사의 로열티를 꼬박꼬박 지급해야 하니까 당연히 원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아하,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군요.
거기다가 향남 신공장 가동 초기의 고정비, 그리고 매출의 9%에 달하는 R&D 투자 비용이 겹치면서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눌려 있었던 겁니다.
낭비가 아니라 구조적인 원가랑 미래를 위한 묵직한 투자 때문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의 주제인 RA 직무와 연결되는 결정적인 차이가 발산합니다.
어떤 차이요?
이 프리미엄 수익상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환인제약 RA 실무자들의 일상하고 요구 역량을 다른 제약사들이랑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려버리거든요.
잠시만요. 도입 오리지널 비중이 높은 거랑 아래의 업무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죠? 어차피 약을 들여와서 식약처에 허가받는 절차 자체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겉보기엔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서류의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자체 개발이나 복제약 비중이 높은 회사의 아래에는 그냥 한국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처음부터 국내 규격용 서류를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네, 한국 눌레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환인제약의 아래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글로벌 픽파마 본사에서 만든 미국 FDA나 유럽 EMA 기준에 맞춰진 아주 방대한 영문 국제 공통기술 문서, 즉 CTD를 통째로 전달받게 됩니다.
아, 남이 쓴 그것도 외국 기준으로 쓰인 엄청난 양의 문서를 받아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인데 미국 FDA가 요구하는 임상 데이터 기준하고 한국 식약처가 요구하는 기준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아, 기준 자체가 다르니까 그대로 낼 수가 없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FDA는 백인 위주의 임상 데이터를 보고 통과시켰을지 몰라도 한국 식약처는 이 약이 동아시아인 체질에도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내놔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럼 그 데이터를 어디서 구하죠?
그래서 환인제약의 아래에는 이 거대한 영문 문서의 바다에서 한국 규제에 맞지 않는 틈을 날카롭게 찾아내야 합니다. 그냥 문서 번역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 본사 담당자하고 이메일로 핑퐁 논쟁을 벌이면서 한국 식약처를 설득할 추가 데이터를 기어코 받아내야 하죠.
아, 진짜 빡세네요. 환인제약 RA 지원 자격에 왜 영어 우수자가 필수 불가결하게 적혀 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이게 단순히 이력서 스펙업 용도가 아니었네요.
그럼요. 규제의 언어를 통역하는 일종의 외교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8%라는 이익률 뒤에 그렇게 치열한 글로벌 규제 외교전이 숨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마진율은 낮고 심지어 2024년에는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이라는 직격탄까지 맞았습니다. 환인제약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고전하고만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 뚜렷한 V자 반등이 시작됩니다. 2026년 1분기 실적 데이터를 보면 변화의 시그널이 아주 확실하거든요.
네, 소스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7.7%나 폭등했습니다. 향남 신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고정비 부담을 덜어낸 효과가 컸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진짜 소름 돋았던 부분은 이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 아니라 번 돈을 쓰는 방향이었습니다.
네,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죠. 환인제약이 14년 만에 자사주 100만 주, 약 122억 원어치를 매각해서 현금 실탄에 빵빵하게 장전했습니다. 보수적인 제약사가 이렇게 큰 현금을 주고 어디로 달려갔느냐? 놀랍게도 사람 먹는 우울증 약이 아니라 완전히 생뚱맞은 개척지로 뛰어들었어요.
맞아요. 첫 번째가 반려견 치매약인 WIF23401 개발이고요. 두 번째는 장내세균, 즉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기업인 비피더의 지분을 인수해서 비피더스 유산균 건기식 시장에 진출한 겁니다. 이거 완전 한계에 다다르는 마진 구조를 탈피하려고 캐시카우를 다각화하는 거잖아요.
네. 자신들의 주특기인 중추신경계 연구 역량을 사람에서 개의 뇌로 확정하고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새로운 현금 창출구를 시원하게 연 겁니다.
전략 자체는 정말 훌륭한데 저는 여기서 또다시 RA 실무자한테 심하게 감정이입이 됩니다.
아,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다는 건 곧 새로운 규제를 뚫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제 말이 그겁니다. 제가 만약에 10년 동안 사람 뇌에 작용하는 우울증약의 FDA나 한국 식약처 규제만 막 미친 듯이 파고들던 환인제약의 에이스 RA라고 쳐보죠. 어느 날 출근했는데 팀장이 자네 우리 이제 강아지 치매약 팔 거니까 농림축산검역본부 규제 좀 알아봐. 이러고 다음 날에는 유산균 던기식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돼? 하고 묻는 거잖아요.
어휴,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사람약, 동물약, 건기식. 이거는 아예 관할 부처도 다르고 근거 법령도 다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규제 우주를 넘나드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사실 불가능해 보일 만큼 엄청난 스트레스죠. 사람약은 보건복지부랑 식약처 산하지만 동물약품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검역본부 소관이거든요. 부처가 다르면 임상시험 윤리기준부터 독성평가지표, 심지어 허가서류 양식이나 폰트 크기까지 전부 다를 수 있습니다.
폰트 크기까지요? 와, 정말 깐깐하네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때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아직 글로벌 규제 가이드라인조차 완벽히 정립되지 않은 거의 미지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소스 자료를 보면 환인제약이 강조하는 핵심 인재상 중 하나가 바로 도전, 챌린지입니다.
네, 자료에 명시되어 있죠. 도전.
이 맥락에서 도전은 모 에베레스트산을 오르는 그런 막연한 투지가 아닙니다. 회사의 비즈니스 파이프라인이 동물의약품이나 건기식으로 갑자기 꺾일 때 기존에 알던 약사법에만 안주하지 않고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부처의 법규를 빠르게 스터디해서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규제적 민첩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직무 영향을 말하는 거군요.
네, 회사의 생존 방향이 바뀌면 RA는 그 새로운 길 최전선에서 법적 지뢰를 제거하는 선봉장이 되어야 하는 아주 실용적인 뜻입니다.
어제의 지식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규제의 판을 빠르게 읽어내는 민첩성. 제약업계에서 도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살벌하고 무거운 뜻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만큼 RA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글로벌 빅파마랑 영어로 기싸움도 해야 하고 생전 처음 보는 강아지 치매약 법규도 파헤쳐야 하고 아까 말한 그 240일에 피말리는 속도전까지 다 감당해야 하는 RA 실무자들. 이분들의 하루는 도대체 어떤 문서를 만들면서 굴러가는 걸까요? 자료에 등장하는 ECTD라는 거대한 늪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죠.
아, ECTD? 전자국제공통기술문서라고 하는데요. 이게 RA 업무의 꽃이자 가장 끔찍한 고통의 결정체입니다.
고통의 결정체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고통스럽죠?
쉽게 말해서 하나의 신약이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모든 역사와 과학적 증거를 담은 디지털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모듈 1부터 모듈 5까지 아주 엄격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듈 1부터 5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나요?
모듈 1은 폼 잡는 행정서류고 모듈 2는 전체 데이터의 요약본입니다. 그런데 진짜 지옥은 모듈 3부터 시작되죠.
모듈 3부터 지옥문이 열리는군요.
네, 모듈 3는 품질을 증명하는 섹션이에요. 예를 들어서 1월에 만든 알약이랑 12월에 만든 알약이 분자 단위까지 100% 동일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수천 장의 온도 기록이랑 화학 분석 데이터를 다 첨부해야 합니다.
와, 온도 기록 수천 장을요? 그럼 모듈 4랑 5는요?
모듈 4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비임상 독성 데이터고요. 모듈 5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방대한 임상 시험 데이터입니다. 이 수만 페이지의 문서가 오직 하나의 목표, 단 1건의 행정 처분도 없는 완벽한 최단계 허가를 향해서 아주 정밀하게 직조되어야 합니다.
정밀하게 엮어야 한다?
네, 만약 그래프의 픽셀 하나 단위의 오타 하나라도 발견되면 식약처 심사관은 가차 없이 서류를 반려해버리거든요.
와, 이건 뭐 진짜 국가를 상대로 수만 장짜리 기술 소송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네요. 오타 하나에 1년 농사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엄청난 압박감이죠.
그런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건 이 방대한 데이터를 아래의 실무자 혼자서 실험실 구석에 앉아 만들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아주 날카로우시네요.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RA는 본인들이 직접 데이터를 생산하지 않아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조율할 뿐이죠.
수집하고 조율한다?
네, 아까 말씀드린 모듈 3를 채우기 위해서는 공장 생산팀을 막 닥달해서 품질 데이터를 받아내야 하고 모듈 4와 5를 채우려면 연구소랑 임상팀을 하루 종일 쫓아다녀야 합니다. 게다가 이 약을 언제 시장에 풀지 마케팅팀의 일정이랑도 타이트하게 조율해야 하죠.
다른 부서 사람들이랑 계속 엮여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RA 부서가 이 타 부서들의 상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명령이나 지시를 내릴 권한이 없어요. 자기들 연구하기도 바빠 죽겠는 연구원들한테 가가지고 어제 식약처 가이드라인이 또 바뀌었으니까 이 데이터를 내일까지 이 새로운 양식에 맞춰서 다시 뽑아주세요 하고 강국하게 설득해야 하는 겁니다.
와, 고난은 없는데 책임만 막중한 거네요. 다른 부서 사람들이 안 도와주면 답이 없겠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환인제약의 나머지 두 가지 핵심 인재상, 존중, 리스펙트와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 그게 그래서 있는 거군요.
네, 이 단어들은 자소서에나 쓰기 좋은 낭만적인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연구원의 언어, 마케터의 언어, 그리고 식약처 심사관의 아주 깐깐한 규제의 언어를 하나로 통역하고 조율해내는 고도의 생존 무기인 거죠. 타 부서의 전문성에 대한 팩트 기반의 존중이 없고 논리적인 소통 능력이 없다면 이 거대한 ECTD 서류는 단 한 페이지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존중과 소통이 단순한 인성이 아니라 거대한 프로젝트를 굴러가게 만드는 톱니바퀴 그 자체라는 거네요. 결국 가장 차갑고 이성적인 규제 서류를 완성하는 건 그 서류에 들어갈 데이터를 쥐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라는 역설이 참 흥미롭습니다.
네, 기술과 제도를 연결하는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자, 오늘 우리는 2026년 6월 한국 제약업계의 거대한 격변 속에서 환인제약의 구조적 특성과 RA라는 직무를 아주 깊이 해부해 봤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제약업계와 전혀 상관없는 IT업계나 뭐 금융업계에 종사하신다고 해도 오늘 심층탐구에서 꼭 챙겨가셔야 할 통찰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산업에서든 통용되는 진리죠.
결국 어느 산업이든 연구실에서 탄생한 기술의 혁신을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벌어오는 매출로 번역해내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규제의 벽을 뚫고 길을 내는 이 규제 전문가들의 존재야말로 기업의 숨겨진 최고 전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은 필연적으로 낡은 규제와 충돌하게 마련이거든요. 그 충돌의 충격을 흡수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술이 시장에 안전하게 안착하도록 설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니까요.
맞습니다. 자, 오늘의 심층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흥미로운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이 먹는 우울증약, 강아지가 먹는 치매약처럼 물리적인 형체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왔습니다.
네, 알약이나 캡슐 같은 전통적인 의약품들이죠.
하지만 소스 자료들의 행간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형태의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물질이 없는 약, 디지털 치료기기, 즉 DTX와 전자약의 부상입니다. 환인제약이 꽉 잡고 있는 중추신경계 시장에 먹는 알약이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불면증을 치료하고 미세전류 기기로 우울증 내파를 교정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정말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네요.
네, 만약 여러분이 이 격변하는 시대에 환인제약의 미래를 책임지는 RA 전략가라면 어떨까요? 인체에 들어가는 화학 성분이 아니라 아이폰에 다운로드 받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사람의 뇌를 치료한다고 할 때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논리로 이것이 의약품과 동일한 효능과 안전성을 지녔다고 식약처를 설득하시겠습니까?
어휴, 소프트웨어의 버그를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어떻게 규명해서 그 복잡한 ECTD 서류에 담아낼지 정말 상상만 해도 두통이 오네요.
그러니까요. 천재적인 개발자가 아무리 혁신적인 코드를 짜내더라도 결국 규제의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를 받아내지 못하면 그 앱은 영원히 세상에 다운로드 될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디지털 치료의 시대,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주파수로 규제의 관제탑을 설득하시겠습니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깊이 있는 심층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